우리말에 미친 존재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은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인 E.M. 마운즈라는 분이 그분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향들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주제에 말씀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들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역시 세븐업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성숙했고 자신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새 친구들과 심지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던 이방의 제왕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참으로 미친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도 세상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다니엘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장의 제목을 밑이 빠진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담아야 되는데 밑이 빠져서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도 있는데 뜨거움도 있는데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밑바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 빠져나가버리고 세어나가버리니까 믿음이 성숙해지지 아니하고 가꾸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 밑이 빠지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걸까? 먼저 내 믿음이 괜찮은가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있을 때 내 양심이 바로 반응하는가? 하지만 양심은 믿을 게 못됩니다. 내 양심은 종종 변질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화인맞은 양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이 체크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과 교우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영성을 가꾸어야 하는가, 성숙해야 되는가? 영성이 가꾸어져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가꾸어지지 않는다면 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자꾸 짓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영성을 잘 매니지먼트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육체뿐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관리되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담을 줄 알고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어두웠던 시기에 왕족으로 태어났고 그의 나이 15살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Book of Tension이라고 합니다. 늘 긴장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그 어려움, 그 긴장감을 그때그때마다 늘 이겨내었고 자신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방의 땅에서 심지어 왕까지 감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 이미 이스라엘은 상당히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이집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시아 왕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여호야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야하스가 여호야김의 형입니다. 그 형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이집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강제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도 죽었어요. 형도 폐위당했어요. 그러니 친 이집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괜찮나 싶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신흥 강대국이 떠올랐는데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 왕 느부갓네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군대를 조직한 처음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뿐 아니라 설형 문자를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천문학, 수학, 법률을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여러분 집에 정원 있지요? 당시에 정원이 없었는데 가공 정원을 처음 만들었던 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실로 이 사람의 권력과 힘은 엄청났었습니다. 이러한 정국에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가혹한 운명입니다. 처참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나는 어디에 꽉 붙잡혀 감옥에 갇힌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또 최고의 꽃을 피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전략을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이 이렇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위 인재 등용 방식을 이제 채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브레인들을 교육시켜서 차세대 리더십을 키우려고 정말 그때부터 눈이 띄었습니다. 그러니 적국의 왕이지만 이방의 왕이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상으로 포로들을 완전히 무장시켜서 나중에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냈을 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서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그 왕국을 굳건하게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Fulbright Scholarship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나라에 있던 인재들을 다 데려와서 영주권 주고 장학금 주고서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날마다 제공해라 라는 겁니다. 포로를 포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특권의식을 주는 겁니다. 망한 나라에 미련 갖지 마라. 너는 살아라. 여기서 신분을 바꿔라. 너에게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특권의식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6절부터 보니까 새 아이디를 발급받습니다. 당시에는 왕은 그 나라의 수호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신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져왔어야만 했고 포로들에게는 그 나라의 이름을 반드시 개명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새 아이디를 준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벨드사살이 되었습니다. 벨,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너의 생명을 주관할 것이다. 그래서 벨드사살이 됐고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다니엘은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학문을 공부시키는데도 이방의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새 이름 받고 그리고 바벨론 학문, 바벨론 언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찬에게는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점을, 그 분명히 마지노선을 그어야 할 시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 이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언어를 배우고 그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왕의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왕에게 음식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 신전에 의해서 제사의식으로 음식을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먹고 왕의 음식을 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바벨론 신이 나의 삶을 주장한다, 내 생명을 이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언어를 배우는 차원이, 수준이 다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지만 단순히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3년만 하면 됩니다. 3년만 하면 자기는 출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분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내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그리고 이 조건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어쩌면 유혹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특권의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생사여탈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쥐고 있단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당장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 출세 못해도 좋다, 내 안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한다,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으로 드레스업, 옷 입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었고 밑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갈 길과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단하였지만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더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 끝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환관장에게 구했다. 환관장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내게 이런 뜻이 있는데 날 좀 도와달라.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이 환관장이란 왕궁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셈이 빠르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포로의 이야기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 잠언 16장 4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에게 어떤 건강에 위협적인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내 주변에 어떤 핍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신자인 환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돕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밑이 빠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페이업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더니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오히려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더라. 왕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의 뜻을 정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왕이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고대 근동을 다 먹은 사람입니다. 그 옆에 얼마나 많은 박수와 술객, 학자들, 프로페셔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연과 지연을 따지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인종차별 없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학연, 지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이 얼마나 더했다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했다고요. 이런 영적인 실력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실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력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15세에 포로되어서 18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공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끊임없이 갈 줄 알았는데 67년이 지나고 다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은 함락당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첫 해, 즉 67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왜 1장의 마지막에 다니엘의 나이를 언급하는 걸까요? 오래 살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탁월함을 더 발휘했고 바벨론 왕국에서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습니다. 하지만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인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에게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잎이 청청하게 하시옵소서.
노년이라 해서 결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즘 모세외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세외 잎이 청청하도록 회춘하십시오. 아니면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내가 미국의 포로된 자가 아니라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가물 때에도 잎이 청청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통하여서 잎이 청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존경함을 얻고 끊임없이 영역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이유가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또 페르시아 왕궁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세상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밑이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disappoi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망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원래 disappointed란 dis와 appoint가 합해져서 생긴 말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해석하면 뜻이 다릅니다. appoint, 제 위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실망된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나를 실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란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위치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왜 밑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부터 그렇습니다. 종종 그 일들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 항복판에서 그 유혹과 모든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만 내가 서버려서 우리는 디스어포인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페이업하게 될 때, 말씀의 옷을 입고 끊임없이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잎이 청청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의 첫 장입니다. 밑이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내 말이 먼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밑이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처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